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방 동맹국 지도자들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이 러시아가 발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너무 이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초기 정보가 있다며 완전히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궤적상으로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은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로켓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와 G7은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떨어진 러시아제 로켓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폴란드가 진행 중인 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와 G7 지도자들은 또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은 오늘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러시아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공동선언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혀 G20 회원국인 러시아가 문구에 반대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3월 유사한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중국과 인도가 이번 공동선언에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명의 외교관은 상황과 제재에 대해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선언은 또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수도 크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이날 공습으로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은 수도 크이우와 르비우, 리브네, 동북부 하르키우 등 여러 도시들에 쏟아졌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크이우 중심부의 주택가 건물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기반 시설이 크게 훼손돼 전력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러시아의 더 많은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우리는 일하고 있고 모든 것을 복구할 것이며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입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곧 우리는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세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이 오늘 새벽 플로리다에서 발사됐습니다.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대형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은 이날 오전 1시 4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찬바람도 불고 연말도 다가오고 어느 때보다 술자리가 많아질 시기입니다. 기분 좋아서 한 잔, 오랜만에 만났으니 또 한 잔 이러면서 음주에 관대한 편이라면 오늘은 한국의료진이 발표한 이 연구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공동연구입니다. 평소보다 음주가 늘면 암에 걸릴 위험은 10%에서 많게는 17%가 높아지고요. 특히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의 과음은 식도암, 인후두암, 간암, 직장암, 유방암 등 발병률을 적게는 3%, 많게는 34%나 높였다는 연구 결과 내놓았습니다. 한국 국민 절대다수가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설문 또 암 발병 상황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40대 이상의 성인 451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물론 음주로 인한 암 발병의 위험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로 확인된 바가 있고요. 암 위험 측면에서는 음주량에는 안전수준은 없다는 것도 이제 상식이 됐는데 이번 연구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사람의 과음이 암 발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것이 특별합니다. 과음은 음주와 연관된 높은 암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도 크게 높였습니다. 평소 술을 조금 마셨던 경우는 9% 정도, 중간 정도의 음주군은 1%,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사람의 과음은 전체 모든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이 12%나 높았고요. 반대로 음주를 많이 했던 경우일수록 절주로 인한 암 위험의 감소폭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연구진의 조언은 연말이면 갑자기 음주량이 늘기 쉬운데 적어도 이전 수준의 음주량을 유지하거나 적게 마시는 것이 암에 대한 걱정을 줄일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사회 지도자로 또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도산 안창호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네, 지금 이곳 워싱턴 DC는 11월 16일 오전 8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5도고요.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평안도 안주와 구성, 자강도 희천, 오후부터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삼전은 밤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영상 6도에서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낮 최고는 4도에서 1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알아볼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신의주는 1도에서 14도 사이고요. 개성은 3도에서 16도, 함흥 0도에서 16도입니다. 원산 5도에서 낮 최고 17도, 청진은 1도에서 12도 사이.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7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8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동부 지역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서 두 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고요. 세계 인구가 15억을 기점으로 80억 명에 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폴란드부터 가보죠.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3시 40분경에 미사일 두 발이 이 폴란드 동부 푸셰도도프에 떨어져서 민간인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 푸셰도도프는 우크라이나 국경과는 약 2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네, 미사일을 어디서 쐈는지 주체는 파악됐습니까?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 직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제일 걸로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누가 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계속 조사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단 러시아가 발사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 중에 현지 시간으로 밤중에 이 사건을 보고받았는데요.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과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한 근거도 말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의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혹에 배치되는 초기 정보가 있다면서 탄도 궤적을 볼 때 러시아에서 발사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폴란드 마을에서 일어난 폭발에 대해서 폴란드 정부의 수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긴급회의에 앞서서 두다 대통령 그리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각각 통화를 하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네, 자, 폴란드 나토 회원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폴란드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국제사회가 초긴장했습니다.
네, 네.
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공격했다면 이 나토는 나토 헌장 제5조에 명기된 회원국 집단방위 규정에 따라서 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주요국 지도자들이 신속하게 긴급회의 연 것도 눈길을 끄는군요.
네, 이 긴급회의는 폴란드 정부가 나토 헌장 4조를 근거로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나토 헌장 4조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특정 회원국의 요청이 있으면 회원국들이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폴란드에 떨어진 문제의 미사일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AP통신에 러시아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발사한 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건 직후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그 미사일이 러시아제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S-300 방공 미사일 시스템 등 여전히 러시아제 무기들이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고요. 이날도 수도 크이우 등 주요 도시에 10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이 경로를 이탈해서 폴란드에 잘못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이 사건에 어떤 입장인가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드미트리 포돌야크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성명에서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언론이 공개한 미사일 파편은 자국의 무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 쪽은 어떻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타격했다면서 갈등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나온 겁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도발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미사일 발사의 주체를 파악하려면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폴란드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폴란드는 사건 직후에 긴급 국가 비상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서 전군에 준비태세를 명령하고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또 16일에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이 해당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폐막했군요.
네.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발리에서 개최된 제17차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6일 막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에 뭐 가장 뜨거운 화두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이 때문에 G20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자,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G20 정상들은 회의 첫날인 15일에 일단 초안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공동 성명 채택에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고요.
네네.
또 채택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문구가 담길지 주목됐습니다.
네, 자,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 궁금합니다.
네, G20 정상들은 성명에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들은 또 러시아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상황과 제재에 대해서 다른 견해와 다른 평가가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원국 간에 여전히 이견은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은 채택하되 회원국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대로 선언문에 담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G20 정상들은 그동안 러시아가 주장해온 특별 군사작전이나 일부 국가가 사용하는 분쟁, 갈등 등의 표현 대신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인도하고 중국은 또 서방과는 결이 다른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번 공동선언 채택에 동의한 겁니까?
중국과 인도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네, 로이터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만장일치로 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만장일치요?
네. 중국과 인도는 지난 3월에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을 때나 또 지난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 표결 등에서 번번이 기권표를 행사해 왔습니다.
네. 자, 공동선언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G20 정상들은 어떠한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핵 위협과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을 지지했습니다.
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유엔과 터키가 중재한 합의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특히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고조되자 유엔, 터키 주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7월에 체결한 협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러시아의 곡물, 비료가 이 흑해를 통해서 안전하게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사자가 공동 관리 감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가 가동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4개월짜리 단기 합의로 연장이 안 되면 오는 19일로 효력이 끝납니다.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전대미문의 다차원적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기후변화 문제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G20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지난 2015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G20 정상들은 이를 위해서 모든 나라에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처, 약속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올해 G20 회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주목을 받은 국제회의였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결국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일부 서방국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회의에 초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순회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함께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러시아는 막판까지도 푸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바쁜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고요. 대신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세계 인구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인구가 드디어 80억 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11월 15일부로 80억 명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윌모스 유엔 인구국 국장은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된 건 인류 성공의 징표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는 미래의 큰 위협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됐다. 이 소식을 전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0억 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지난 2011년에 70억 명을 돌파했으니까 11년 만에 10억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앞으로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날 텐데요. 어느 정도나 늘어날까요?
네, 유엔은 오는 2030년에는 총 인구가 85억 명 정도 됐다가 2050년에는 97억 명, 그리고 2080년대에는 104억 명으로 정점에 달하고요. 이후에 210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늘어날 인구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8개 나라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올해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14억 260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인도가 14억 1,210만 명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으로 3억 3,700만 명,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억 7,500만 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중국하고 인도의 인구가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내년쯤이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걸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2050년에 가면 인도의 인구는 16억 6,800만 명,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13억 1,700만 명으로 차이가 벌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예. 지난 11년 동안 뭐 인구 증가가 좀 크게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그러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아시아에는 중간소득 나라들이 인구 성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 이들 나라에서만 2011년 이후 인구가 약 7억 명이 추가됐습니다.
7억 명.
네, 특히 인도에서만 해당 기간에 약 1억 8천만 명이 늘었는데요. 인도 외에도 파키스탄, 이집트, 필리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유엔은 이런 인구 증가가 성공이기도 하지만 또 인류의 위험도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인구가 크게 늘지만 이들을 부양할 자원이 매우 모자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압력에 노출된 지역으로는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꼽았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구는 매년 2.5%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호주에 본부를 둔 다국적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이미 약 7억 4천만 명이 적절한 식량 공급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고요. 이 지역의 인구가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약 95%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그 지역이라면 이미 기후변화 등 여파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엔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들 인구가 2022년과 2050년 사이에 배가 될 거라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 획득 노력을 추가로 압박하고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에 도전을 야기할 걸로 봤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 USA 투데이 신문 기고문에서 세계 인구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세계 인구의 전체적인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에 계속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무인 달 탐사 로켓 아르테미스 1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장착을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공식 발표 소식부터 봐야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미 동부 시간으로 15일 저녁 9시에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서 15일에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것이 대선 출마 발표일 것이란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이 예상대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 세 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겁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에 연방선거위원회에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네, 미국 역사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한 뒤에 다시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미국 역사상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바로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입니다.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은요, 1885년부터 1889년까지 22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뒤에 대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2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결국 당선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요, 이날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쇠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밤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 캠페인은 안건과 비전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 때까지 멈추거나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외교 정책을 또 부각시켰는데요. 자신의 재임 기간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등이 미국을 존경했고 나를 존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북한이 단 한 발의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한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은 뭐 오랫동안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그게 또 15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측근들은 이 대선 출마 발표를 좀 연기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번 중간 선거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 전에 언론은 이른바 레드 웨이브를 거론하면서 공화당의 큰 승리를 전망했었죠. 하지만 막상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 다수가 낙선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접전 지역인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상원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달에 결국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측근들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그때 대선 출마를 발표하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대로 15일에 대선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 놓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중간선거 결과가 그렇습니다. 상원은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확정됐고요. 또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체 435석 가운데 218석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16일 현재 공화당은 217석 그리고 민주당은 209석을 확정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전망된 것과는 달리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재선 가도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여러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소송입니다. 지난 8월에 전례가 없었던 전 대통령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그 FBI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죠.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지난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연방 하원에서 특별조사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문제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발표로 이제 미국은 뭐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2024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중간 선거가 있었던 다음 날에 연 기자회견에서 재선 출마 여부를 묻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의도는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족의 결정할 문제로 나는 어느 쪽이로든지 부르지 않는다. 내년 초쯤에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대선 경주에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치고 나온 셈인데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후보로 거론되는 공화당 인사들 누가 있습니까?
네, 최근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펜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의회 난의 사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갈라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간 출간 등을 통해서 활동 반경을 늘리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와 리즈 체니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도 잠재적 공화당 대선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네, 방금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었죠?
네,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발표 당일에 나왔습니다. 해당 조사는 만약 오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물었는데요.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 그리고 드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33%였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 지지율의 흐름입니다. 이달 초에 동일한 조사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그리고 드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26%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줄어든 반면에 드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크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실시된 조사와 비교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당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7% 그리고 드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18%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미국의 아르테미스 1 로켓이 16일 오전 1시 4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장에서 성공리에 발사됐습니다. 나사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대형 로켓인 우주발사 시스템, 이 SLS에는요, 유인 우주선 오리온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오리온은 로켓 발사 후 90분 뒤에 달로 가는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랐습니다. 이 오리온에는 이번에 실제 우주비행사가 타진 않았는데요. 마네킹이 이를 대신했습니다.
네. 자, 나사가 여러 차례 연기와 또 발사 취소 끝에 로켓 발사 성공을 했는데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빌 넬슨 나사 국장은요, 이날 우주발사 시스템 로켓과 그리고 오리온 우주선이 처음으로 함께 발사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라고 그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발사가 달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서의 탐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죠, 아르테미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에 50여 년 만에 이뤄진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단계가 이번에 성공한 아르테미스 1호 발사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단계가 발사되는데 이때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에 탑승해서 달 궤도를 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단계가 실시되는데 우주비행사들의 달 착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번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그 우여곡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1차 발사 시도는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엔진 이상 감지 그리고 연료 누출 등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면서 연기됐고요. 또 9월에 연기되는데 9월에는 허리케인 이언이 상륙하게 되면서 일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네.
결국 여러 차례 연기된 뒤에 이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오리온 캡슐의 비행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21일이요. 비행 6일째인데요. 이때 달에서부터 약 100km까지 접근합니다. 오리온은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달의 진면에서 64,000km까지 더 나아가면서 달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그런 비행을 하고요. 다음 달 11일 태평양에 입수할 예정입니다. 총 25일간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궁극적, 장기적인 목적은 뭡니까?
네, 이번 프로그램은 단지 달을 방문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심우주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나사는 달에 탐사 기지를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대 말 혹은 2040년대 초까지 우주비행사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겠죠?
네, 이번 아르테미스 1 미션에는요. SLS와 오리온 설계, 제작, 그리고 발사를 위한 지상시설 비용 등에 적어도 37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2025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9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배당을 밝혔네요.
네, 에너지부는 15일 발표해서 상업과 거주용도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정책을 위한 예상 측정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날 에너지부가 밝힌 예산 지원금은요,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이번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인프라법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법은 사회기관시설, 다시 말해서 도로와 교량, 항만 같은 그런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에너지부가 밝힌 것은 바로 이 인프라법에 포함된 예산으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부가 예산 배정 발표하면서 그 배경과 목적도 같이 설명했네요.
네, 제니퍼 그레눔 에너지부 장관은요, 성명에서 에너지 효율은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훌륭하며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또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접근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더 깨끗한 공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에너지부는 이번 지원금 프로그램은 공평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경제를 건설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예산이 2억 5천만 달러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 해당 자금 사용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예산 가운데 40%는요, 주 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라 할당되고요. 나머지 60%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주는 알래스카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일리노이주 등 23개 주입니다.
네, 그러면 예산을 배정받은 주들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요?
네, 지원금을 받은 각 주는요, 상업 및 거주용도 건물 주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회전 대출 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상업 및 주거 건물 주인들은요, 연방정부부터 직접 회전 대출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요. 반드시 주 정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전 대출을 받은 건물주는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각 주의 신청 접수가 완료된 뒤 실제 예산은 내년 봄에서 여름에 분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각 주는 그러면 지원받은 예산을 회전 대출 외에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예산 가운데 최대 25%를 저소득 가정과 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기술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이라는 건요, 직원이 500명 이하인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사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도산 안창호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안창호가 리버사이드로 이주해 한인노동국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안창호는 1903년 9월 자신을 포함해 9명을 발기인으로 하는 북미 최초의 한인 조직인 한인친목회를 만들었습니다. 안창호는 한인 친목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특히 한인들을 위한 노동 주선을 꼽았는데요. 그는 이를 위해 결국 학업을 접었습니다. 안창호가 190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동포들과 한인 친목회를 만든 지 얼마 뒤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버사이드에 있는 오렌지 농장에 일거리가 많이 있는데 하와이에서 들어온 많은 한인 노동자가 이곳에 와서 방황한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초기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은 열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903년경부터 미주 본토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전문가인 안영주 씨는 그 이유가 하와이보다는 본토에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와이 사탕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와이 농장의 임금이 하루에 75전이었었는데 그의 두 배인 원 1달러 50전인 미국 본토로 가기를 원하였고 미국 본토에 가서 자유기업 제도를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자 안창호는 한인 친목회 회원들과 의논한 뒤 리버사이드로 찾아갔습니다. 도산 안창호를 연구한 신용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에 따르면 당시 리버사이드에 들어와 있던 한인 노동자는 모두 6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오렌지 농장에서 귤을 따는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한인 노동자들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에서 한인 이민사를 연구하는 장태한 교수는 당시 리버사이드가 굉장한 부자 동네였다고 설명합니다.
리버사이드가 당시 미국 최고 부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팜스프링이 이제 리버사이드예요. 그 당시에 동부의 부자들이 겨울 휴양지로 왔던 곳이 리버사이드고 여기에 이제 오렌지 농장 산업이 번창하면서 일자리가 풍부했고 온화한 날씨.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이 1904년 3월 23일 리버사이드에 도착을 했는데 와서 보니 워낙 모든 환경이 좋으니까 곧바로 직업 알선소를 설립을 하고 노동 알선소를 설립을 해서 한인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파차파 캠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이죠.
장태한 교수는 또 자신의 저서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거리에 위치한 리버사이드가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벨트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버사이드는 1870년대 미국 서부 최초로 오렌지 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 데 이어 1880년대인 게이지 수로를 완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에서도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오렌지 농장지대로 각광받았습니다. 또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유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 식당 등 재반 시설이 들어서 리버사이드에는 농장 외에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조건을 감안해 안창호는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인 리버사이드로 이주를 결행했습니다. 신용아 서울대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안창호 부부는 동지들과 함께 1904년 3월 23일 리버사이드에 도착했습니다. 리버사이드에 도착했을 때 장경을 비롯해 이강, 임준기, 정재관 등 동지들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장경은 인삼 행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건너와 안창호와 함께 한인 친목회를 조직했고 리버사이드에 먼저 도착해 안창호가 자리 잡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이강과 임준기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노동주선소에서 민족적 차별을 당하며 오렌지 따는 일을 했습니다. 한편 안창호는 미국인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현지 미국인 사회와 접촉면을 넓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리버사이드 갈보리 장로교회 장로이자 알타크레스타 그로브 농장 주인인 코넬리어스 럼지와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아 교수는 안창호가 한인 노동자들에게 농장 주인이 감시하든지 말든지 감귤 한 개를 따더라도 오직 정직하고 성실하게 규정대로 자기 감귤처럼 따서 신용과 신뢰를 획득하는 게 성공하는 길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과 함께 농장에 가서 솔선해서 정성껏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안창호가 인솔한 한인 노동자들이 일한 알타 크레스타 그로브 농장 주인이었던 럼지는 한인 노동자들의 실적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고 안창호와 친구가 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농장주들은 대부분 이른바 노동 알선사들을 통해 노동자들을 구했습니다. 이는 리버사이드도 예외가 아니라 지역 오렌지 농장주들 역시 노동 알선사를 통해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장주들은 동양인 노동자들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인들이 백인보다 임금이 훨씬 쌌고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캘리포니아주 노동 알선사들은 거의 일본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본계 노동 알선사들은 주로 일본인 노동자들에게만 취업 기회를 줬고 한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의 장태환 교수는 안창호가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1905년에 직접 노동 알선소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직업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장주들이 이제 노동 알선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주던 알선사들은 거의 다 일본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계 노동 알선사들이 한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조선 한창호 선생이 직접 노동 알선 주선 Korean Labor Bureau라고 그러는데 노동 알선소를 설립을 해서 한인들에게 취업의 문호를 개방을 한 거죠.
안창호는 한인 노동국을 세우고 한인 노동 알선사도 고용했습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민족 독립혁명가 도산 안창호 평전에 따르면 당시 지역 신문인 리버사이드 데일리 프레스는 한인 노동국 오렌지 수학 노동자라는 제목을 단 광고를 실어 오렌지 수학 노동자와 집안 청소부 그리고 정원사를 한인 노동국이 신속하게 공급해 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장태환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안창호가 친분이 있던 농장주 코넬리어스 럼지로부터 1,500달러를 빌려 한인 노동국을 설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창호가 창립한 공립협회 기관지 공립신보는 1905년 11월 22일자 창간호에서 리버사이드를 귤 따는 곳으로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일자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내에는 12월부터 귤 따는 일이 있는데 매일 품삯은 1원 60전으로 1원 70전까지라 상항서 기선을 타고 나성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가면 10원 10전이 들고 상항서 기차를 타고 바로 가면 13원 75전이 드니 누구든지 가기를 원하면 뱃삯을 예비해 가지고 오면 편리할 터이요. 또 상항서 기차세 80전을 주고 소금 굽는 대로 가면 매일 품삯이 1원 50전이라는데 일이 좀 어렵다더라.
이렇게 공립신보는 귤 따기 노동을 소개하면서 급료는 물론 리버사이드로 이동하는 방법과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공립신보는 또 같은 해 12월 16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전후에도 말하였거니와 리버사이드에 지금 귤 따기가 시작됐는데 품삯은 매일에 1원 70전씩이요. 그곳에 있는 김인수 씨가 귤딸 사람 100명을 모집하는 중이라더라.
공립신보는 이처럼 리버사이드의 김인수가 주도하는 귤 따기 노동이 다른 것에 비해 좋은 일자리라고 한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안창호가 만든 한인 노동국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당시 한인 노동국을 통해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주 럼지 씨에게서 빌린 돈도 곧 돌려줬고, 방황하던 한인들도 리버사이드에 들어오면 바로 취업이 돼 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한인 이민자가 일자리를 찾아 리버사이드로 몰려들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미주 한인사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창호 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안창호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로 이주해 한인 노동국을 설립하기까지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유행어와 신조어 살펴보겠습니다.
Sorry, Mac. That's none of your beeswax.
미안해요, 맥.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이죠. None of your business와 같은 뜻입니다.
None of your beeswax.
What a funny old bird you are.
Old bird, odd person이란 뜻으로 이상한 사람, 기괴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말들이 유행하는지 볼까요?
Wow. Well, you're cray cray.
Crazy. 독특한, 미친 그런 뜻입니다. Cray.
And I was about to take a selfie.
내 모습이 멋져서 직접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 Selfie. 자신의 모습을 직접 자기 자신이 찍는 사진을 말하죠.
Since I'm on fleek.
On fleek. 예쁘게 보인다, 스타일이 좋다, 잘생겨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모습이 멋져서 직접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
But no worries. I won't throw any shade your way.
나는 당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아요. Throw shade.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FOMO.
FOMO.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를 달고 많이 등장하는 약어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고립 공포감입니다. 무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FOMO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무엇을 놓치고 있나 이런 생각들. Fear of missing out, FOM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떤 주식에 다 투자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걸 바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 FOMO investor, FOMO buyer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약어로 FOBO도 있습니다. FOVO, Fear of better option, 선택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입니다. FOMO, FOMO는 고립공포감, FOBO, FOBO는 선택장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can't predict what English will keep and what it will lose.
영어의 어떤 표현이 남을지 사라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Who could imagine that we would still say we dial a phone number when we now push buttons on our cell?
지금은 휴대폰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전화를 거는데 우리가 아직 다이얼을 돌린다는 말을 사용할지 예상했을까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유행어, 신조어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